우리 함께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사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랑의 왕이신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깨달아 주의 백성답게 인생과 세상을 살고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영웅 사무엘이 드디어 그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영웅도 퇴장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가 일해야 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우리가 무대에서 아주 집중 조명을 받을 때가 있고 그 무대 어두움 가운데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사무엘이 지난 우리 11장 말미에 있었던 길갈에서 왕을 새롭게 하는 그 예식을 치르는 가운데 아마 이 말씀을 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의 고별 연설과도 같습니다. 여기 시작할 때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된 거죠.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고 그가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 돌이키는 시간을 가집니다. 은퇴를 하는 거죠. 근데 그가 은퇴하는 자기의 사사로서의 사역을 갈무리하면서 그는 마치 청문회를 여는 것 같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지금 사무엘은 이 일이 자기가 지금 겪어가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공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 전체 맥락으로 보면 사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공적인 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되는 또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하는 신앙이죠. 코람데오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가 노예로 사는 중에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려고 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는 노예로 살면서 자기를 노예로 억울하게 팔려가게 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라고 하나님의 없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의 현실이었거든요.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에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그분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는 언제 고백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그럴 수가 있어? 하는 그때인 거죠. 요셉이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놓여 있는 인생임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그는 기억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내 인생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맥락으로 보면 사울입니다. 다음번에 권세를 잡은 자죠. 이제 내가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한이 이제 사울에게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어질 것인데 그의 앞에서 내게 대해서 한번 증언해봐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르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권력형 부정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악행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내가 누구의 손이나 나귀를 빼앗았느냐 가져왔느냐 하는 이 말은 8장에서 왕의 제도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너희들의 아들을 데리고 갈 것이고 그가 너희의 딸을 데리고 갈 것이고 그가 너희의 소산의 좋은 것을 가져갈 것이고 라고 말해줘요. 그런데 사무엘은 말하죠. 내가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동안 사사로 통치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내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당하게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가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왕의 제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로운 통치자로서 살아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라고 환기해 주면서 동시에 그가 앞으로 자기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에게 사울에게 무릇 이 백성을 통치하는 지도자 됨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백성들이 그가 증언하십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우리 인생에 언젠가 퇴장할 때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할 때 혹은 누구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 보이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도 우리가 살아내었던 아니면 우리에게 맡겨진 바 일을 행하고 마무리할 때 우리도 사무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울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만약에 이 사울을 가리키는 말을 구체적으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너희의 왕된 사울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했다면 이건 뭐 틀림없이 사울을 지칭하는 말이겠지만 왜 굳이 사무엘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런 말로 썼을까? 저는 이게 생각해 보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거죠. 사무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어서 구별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증언이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뜻대로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내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여러분과 제가 이루도록 우리 모두에게 각각 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안신기를 부르실 때는 안신기가 아니면 절대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낸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나와 더불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살았던 여러분도 증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참되고 진실된 증인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증인들의 삶은 우선 증언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바울이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이렇게 써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증인된 사람은 증언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전하는 도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된 소식은 삶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삶의 길을 따라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증인은 증언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증언되는 삶을 살기 위한 아주 그 밑에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뜻을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두려움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고 맡겨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2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확신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에선 저절로 오늘 사무엘이 말해 주었던 것 같은 이 참으로 흠모할 만하고 고상하고 고결하고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다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애쓸 때 아니 그를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증언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우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사울 앞에서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증언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말은 이스라엘이 가져야 하는 역사 인식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삶과 역사를 바라봐야 하는가 그걸 가르쳐줘요. 그게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다. 이 너희가 지금 나라를 이루어 한 민족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의 파운더, 너희들을 만든 너희들을 나라로 만들어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 자리에 저 같으면 부모님을 세우셔서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니까요 부모님을 세우셔서 너희를 안신길을 죄에 종되었던 그 흑암의 권세에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돌이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구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우세요. 누군가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세우신다고요. 그를 세우시니 하나님이시다. 그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니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시작하신 분, 원인은 그분에게 있다.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이 돌이킨 거, 여러분이 수치심을 가진 거,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을 가진 거, 여러분이 회개한 것, 그래서 여러분이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게 아닙니다. 우린 전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믿고 기도하시면 영접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그 복음의 소식을 믿기로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영이 살아나야 가능한 거거든요. 내 안에 영이 살아나도록 먼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으로 하여금 중생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내 현실에서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을 믿게 하시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시니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잊으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역사인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잊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내가 역사를 좀 따져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사무엘이 설명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을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잊었다가 1번, 기억하고 있었다가 2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1, 기억하고 있었어요? 2, 잊었어요. 아, 제가 순서를 바꿨군요. 1, 기억하고 있었어요? 2, 잊었어요. 예, 2번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줬어야 됐지. 모세도 몰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그 당시에 기도할 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여호와께 고통하고 신음했을까요? 그들이 기억할 때, 그들이 고통을 누구에게인가 빌었을 때, 그 빈 신이 여호와였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도움 누군가의 이름으로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기도와 신음소리를 당신을 향한 신음소리로 들으셨다 이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죠. 그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세요. 애굽 사람들은 구한 적이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구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8절인데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지라? 잊은지라.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는데 첫째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침해죠. 내가 누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은혜를 받고 있고 누구 때문에 이 삶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앞에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잊는 거예요. 첫째 이렇게 잊어요. 잊게 되면 실패가 쫓아옵니다. 자기를 구해주실 구원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구할 능력이 없는 헛된 것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이런 실패하게 돼요. 잊고 실패하고 실패하면 고통스러워요. 고통할 때야 비로소, 고통 속에 있을 때야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 찾아가 구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잊고 실패하고 실패해서 고통해, 고통하여 신음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이 쭉 말씀들이 이 역사 가운데 반복되었던 이 사사의 이 사건들이죠. 굳이 여기서 근데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사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이게 지금 실패와 고통이죠.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돌이키니까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여룹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여러분 천사가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나는 못해요, 나는 저 저 우리 집안도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고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배단 이건 바락이라는 사람이라고 다시 증언되기도 하는데 시스라가 쳐들어왔을 때 사실은 바락이 나가려고 했지만 당시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여인이 그 시스라를 칠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야엘의 부인이 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누구죠? 길르아 어디에요? 이 사사기에 보면 입다는 서자였어요. 길르앗 지방에 사는 서자였는데 그가 이 자기 아버지의 사람 다른 아들로부터 쫓겨나요. 그래서 잡류들 하고 다니던 아주 버려진 사람인데 입다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사사로 썼는데 썼던 여러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무엘이 오늘 예시한 이 사람들은 그 자신의 어떤 자질이나 그 자신의 특질로 볼 때 그닥 뛰어나지 않다 이거죠.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 그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께 문제,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 쓰시든지 그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그 뜻대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이끌어 냈던 거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배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런데 이 사건하고 이제 가까워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왕이 되신 그때에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노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때 노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는 그 아니라 하는 것은 지금 사무엘이 들려주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그 역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스라엘이 부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죽어 마땅한 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그의 백성된 사람들이 거절한 겁니다. 왕은 통치하고 백성들은 순종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노! 아니다! 우리에게 다른 시스템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3절, 15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기까지 올 때 보면 여전히 사무엘은 이 왕이라는 제도가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11장에 보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왔던 사울이 지금 나하스가 쳐들어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어서 일어난 그 일을 동일하게 들었을 때 그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군대들을 이끄는 왕의 역할로 분연히 일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일을 쭉 따라가는 동안에 사무엘이 지금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방식을 너희가 거절한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사무엘의 주장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셨다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반론을 펼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일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경험은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섭섭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건들이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럴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14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며 제가 아까 손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판단했던 그 이방 사람들의 손이란 결국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책의 도구로 삼으셨던 여호와의 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사무엘은 지금 분명히 왕이라는 제도가 요 뒤에도 그거 확증하는데 왕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스리는 백성들이 세속화되고 당대에 다른 이방신을 쫓는 이방민족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세상적인 세계관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을 사무엘이 지금 지적해주고 있어요. 제도로 볼 때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는 것 같은 제도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결정이든지 그 결정에 이르게 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는 그 기준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라는 제도가 추구하는 가치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사무엘이 그것을 말해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는가가 문제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착한 너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제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이 제도로 통치되는 나라가 잘될 것이지만 너희와 너희 왕이 하나님을 거스리면 한꺼번에 쓸어버리실 것이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시스템 페일리어를 많이 봅니다. 맞아요. 제도가 문제가 있고 이 구조적인 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조적인 악을 변하지 않을 상수로 놓고 그냥 실망하고 낙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가? 성경은 뭘 가르쳐주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폐악한 구조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 폐악한 구조와 세상이 구속될 거란 겁니다. 여러분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제도 가운데 살아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게 키예요. 제도가 문제고 제도가 잘못 일부 타당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어느 대통령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이랬다고 말하죠. 바보야 문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살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제도는 무너질 것이고 그 제도는 구속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를 섬기고 그의 말씀을 들어 청종하면 너희와 너희 왕은 잘 될 것이다. 근데 그 뒤에 16절부터 18절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 밀 베는 때라는 건 건조한 때라는 뜻입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때라는 뜻인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가 말씀 끝까지 읽어서 그렇지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까지 말한 다음에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은 잘못된 일이야. 이게 이 내 말이 옳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금 말씀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내주실 것이다 했더니 우레와 비가 그냥 막 비가 올 때가 아닌데 우레와 비가 막 퍼붓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 죽었구나 이제 우리.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네.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이게 증언되는 삶을 살았던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정말 이 목이 곧고 이 정말 그 여러분 저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도 그리고 조 목사님도 그런 말씀 자주 하시는 그런 걸 듣곤 합니다. 우리 교회 복 중에는 성숙한 성도들을 많이 만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 이 좋은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 좋은 성도들을 많이 만나는 게 사실 목회자의 복입니다. 리더로서 좋은 팔로워들을 만나는 건 참 복이에요. 물론 좋은 성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의 그 정의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사무엘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거 보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목이 곧고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자기 평생을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섬김을 완전히 부정하는 새로운 제도를 요구했잖아요. 그때 그 실망감과 낭망스러움과 섭섭함과 배반감이 어땠겠어요? 해도 해도 참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래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 너희들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고서 기도했을 것 같잖아요.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냐면 자기들은 딱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남을 험담하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이 좀 이상하면 너 나 미워하지, 너 나 험담하지 막 이렇게 나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게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사람은 자기가 사는 대로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딱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너희들이 악을 행한 것은 맞는데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이 우상들,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는 그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좋아 보이는 그 시스템은 너희를 구해주지 못해. 내가 지금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 역사란 일어난 사건이고 그 일은 내가 인정하든 내가 믿지 않든 그건 그대로 사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구원한 것을 이스라엘이 잊었으나 그래서 실패하고 고통했으나 그들이 돌이킬 때 신실하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요번은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아 요번은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많은 죄악들을 그들이 진심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 이게 사실이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사무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이 기쁜 소식 앞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많이 저 흥분했는 게 안 느껴지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어쩌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측이 되게 아, 역 한 번도 예상이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을 잊고 실망시키고 죄악을 범했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향하여 My covenant,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언약 당사자 두 사람 간의 쌍방 언약이어야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대표하는 인간은 이 언약을 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언약을 맺으실 때 변할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당신을 두고 맹세하세요. 이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우리 아침 예배가 곧 그 대목에 가는데 이끌고 쭉 광야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러서 이제 모세하고 공식적으로 매일 인간과 만나는 장소인 그 성막의 설계를 막 한참 해주시는 그 동안에 사람들이 지금 모세가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우리를 이끌어낼 여호와로다라고 이렇게 막 절하는 우상숭배가 시작이 됐어요. 32장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가 이 백성을 쓸어내고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광야에서 진멸하려고 하신 뜻을 가진 것으로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이끌어낼 능력이 없는 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중보할 때 이게 하나님의 명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사야 42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뭐라고 시편 23편 3절에 고백하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어긋나고 우리가 고집쓰고 잘못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결국 마침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는 여러분과 내 이름에 내 명예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사는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생을 사는가는 하나님의 명예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어요. 스바냐 말씀에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줄 때 그 예루살렘 성이 말도 못하게 패역하고 말도 못하게 더러워졌다고요. 그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가운데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이 없는 저녁일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망되고 속상하세요? 지금 다르지 않잖아요. 4절에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의 제사장들은 성서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게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 그 파역하고 더러운 그 예루살렘 가운데 계셨다고요.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 그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선택하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죠.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기뻐하셨고 그 택하신 하나님의 결정,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역사인식이에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를 정리해 주는데, 이 23절에서 25절이 우리가 이 예언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핵심이 되는 역사인식이에요. 우리 한번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시리라. 사무엘은 지금 사사로서의 자기 역할은 그만 중단되었지만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혹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은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내가 가졌던 그 포지션과 내가 가졌던 파워를 내려놓게 되면 아 이제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언제든지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에 첫째, 우리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배워야 되는 것,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며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인생의 닻이라고요, 영혼의 닻이라고요. 그래서 그를 경외하고 너희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오직 진실이 섬기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위협에 있든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악을 행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구원하지 못할 것을 좇으면 패망하게 되는 거죠. 이제 사무엘은 역사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떠나게 되지만 이스라엘에게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을 남겨주고 떠납니다. 첫째는 그의 삶으로 보였던 모범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그 뜻대로 살 때 그 부족한 제도라도 그 제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증언해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 이 누림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을 수 있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 당신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제가 다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 순종의 고백을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상황과 형편과 제도를 핑계 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게 주어주신 은혜 때문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먼저 부어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하나님 내가 주어진 형편과 상황과 제도와 문제를 불평하거나 핑계삼기 전에 나를 부르시어 사랑하사 나를 부르시어 내게 나만이 행할 수 있는 뜻과 함께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다만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에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